시편 43번 메시지 여호와 앞에서 성도들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표현함. 이번 메시지에서는 시편 135편부터 139편까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편들을 다루기 전에 나는 먼저 150편의 배열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처음 119편의 시들은 율법에 대해 말합니다. 시편 1편이 율법에 관한 것이고 119편 또한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에 관하여 시편 1편은 뛰어난 시작이며 119편은 뛰어난 종결입니다. 시편 119편은 율법에 대해 말하면서 율법에 대한 7개의 동의어를 사용합니다. 이 7개의 동의어는 결국 길이 됩니다. 특히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간증인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간증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간증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간증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요 표징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예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증거궤는 증거막이라 불리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놓여졌습니다. 성경은 율법이 궤 안에 놓여졌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가 궤 안에 놓여졌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궤 속에 들어있을 때 혹은 감추어 있을 때 간증이라 불렀습니다. 시편 119편에 이어서 올라가는 노래라 부르는 15편의 시가 나옵니다. 나머지 16시편들은 세 그룹으로 즉 135편부터 139편까지, 140편부터 145편까지, 146편부터 150편까지로 각각 묶을 수 있습니다. 135편과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이들 각각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끝나는 까닭에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겠지만 시편 135편의 내용은 성질상 146편부터 150편까지와 다릅니다. 이 여섯 시편들은 모두 할렐루야 시편이지만 그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는 시편 135편부터 139편까지를 다룰 것입니다. 이 시편들은 각각 두드러진 요점 또는 의미를 지닙니다. 시편 135편의 두드러진 요점은 여호와의 미덕들을 인해 여호와를 찬양함입니다. 시편 136편의 두드러진 요점은 여호와의 영원한 인자하심입니다. 이 시편의 모든 구절들의 후반부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37편의 두드러진 요점은 시온을 기억함과 예루살렘을 잊지 못함입니다. 시편 기자는 포로들이 시온을 기억하고서 바벨론의 강가에서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그가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138편의 두드러진 요점은 여호와의 거룩한 전 안에서 섬기면서 그분께 감사드림입니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두드러진 요점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나 무소부지하심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그분의 감찰하심과 시험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오 여호와여 나를 감찰하시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도록 나를 시험하소서. 당신만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심으로 이렇게 나를 감찰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감찰하고 시험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을 배열한 사람들은 내용에 따라 시편들을 배열했습니다. 이 배열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 말하는 1편부터 119편까지를 보고 시온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시편들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보며 마지막 16편인 135편부터 150편까지를 봅니다. 할렐루야 시편인 135편은 따로 홀로 있지만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의 할렐루야 시편들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시편 136편부터 145편까지에는 중요한 것이 없으며 특별한 중점이 없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시편 137편에 대해 이상히 여기면서 시온을 기억하는 것과 시온을 잊지 못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포로 상태에 관해서는 이것들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는 것과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두는 것과 같은 문제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편들에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시편 135편부터 139편까지에 대한 이 메시지의 제목은 여호와 앞에서 성도들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표현함입니다. 이 시편들에 관하여 특별한 것은 성도들의 표현이 아니라 그 기자들이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들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기자들의 정서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정서는 각각 서로 다른 방향에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시편 137편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있는 사람의 방향에서 쓰여진 반면 139편은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시험하심의 방향에서 쓰여졌습니다. 139편 23절과 2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사람, 심지어 그분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기도입니다. 시편 135편부터 139편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기자들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쓰여졌습니다. 이 시편들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들은 기자들이 하나님과 매우 친밀했음을 계시합니다. 이 다섯 시편들은 하나하나 상고해 나갈 때 우리는 이 요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들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그분을 찬양하라고 명함. 시편 135편의 주제는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들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그분의 미덕들을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의 권익을 관심하며 섬기는 제사장들을 관심하는 사람만 있을 수 있는 시편입니다. 나는 이 시편의 기자가 제사장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평범한 시민이었다고 믿습니다. 그가 주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제사장들을 위하여 깊이 관심했으므로 그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명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동역자들과 전시간 봉사자들과 전시간 훈련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님과 매우 친밀한 어떤 성도들은 이 모든 사람들을 관심하고 지켜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역자는 주님을 전시간으로 섬기고 있지만 주님께 그다지 필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근심하는 몇몇 나이 든 성도들은 그때 이 동역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인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기서는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심을 인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잘 처신하는 자인 에서와 말썽장이인 야곱입니다. 이삭은 그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한 에서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는 이 말썽쟁이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없이는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될 수 없었습니다. 4절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야곱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특별한 소유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왕자로 변화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야곱을 택하셨지만 또한 이스라엘을 그분의 보물로 택하셨습니다. 모든 신들보다 높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인해 5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15절부터 18절까지에서 그는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별하신 우리 하나님과 말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신들인 우상들과의 비교를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강하시며 모든 신들 위에 계십니다. 천지와 바다에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인해 6절과 7절은 또한 그분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제사장들에게 명했음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분은 모든 생물들의 유익을 위해 지구 둘레의 환경을 규제하시는데 이는 그것들이 모두 구름과 바람과 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 및 바로와 그의 모든 신복들 위해 행하신 그분의 기이한 행하심을 인해 8절과 9절은 제사장들이 애굽에서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 및 바로와 그의 모든 신복들 위해 행하신 그분의 기이한 행하심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분이 큰 나라들을 치시고 가나안의 모든 왕들, 특히 시혼 왕과 오광을 살륙하심을 인해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큰 나라들을 치신 것과 그분이 가나안의 모든 왕들, 특히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을 살륙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이 왕들은 귀신적이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가나안의 두 문지기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땅을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 그 나라와 왕들을 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제사장들에게 그분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오신 것과 그분의 백성이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 왕들을 죽인 이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이 백성에게 심판을 행하심과 그분의 종들에 관하여 그분이 후회하심을 인해 13절과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제사장들에게 대대로 그분의 기념인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심판을 행하심과 그분의 종들에 관하여 그분이 후회하심을 인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합니다. 이스라엘 집과 아론의 집과 레위의 집에게 여호와를 축복하라고 명함. 19절과 20절에서는 이스라엘 집과 아론의 집과 레위의 집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그분을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편은 하나님을 좋게 말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시온에서 송축함. 21절은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시온에서 송축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분의 권익을 관심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명한 말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인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함. 시편 136편의 주제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인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많은 세부 항목들이 135편의 항목들과 유사합니다. 선하심을 인해 1절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인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들의 신이시고 주들의 주이심을 인해 2절부터 4절까지는 신들의 신이시고 주들의 주이신 하나님께 홀로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께 감사하라고 명합니다. 하늘과 물 위의 땅과 큰 빛을 지으심을 인해 다음으로 시편 기자는 사람들에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며 큰 빛, 곧 낮을 주관하는 해와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심과 광야를 통과케 하심을 인해 10절부터 16절까지에는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며 홍해를 가르시어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시고 바로와 그 군대들로 그 속에 엎드러지게 하시며 그분의 백성으로 광야를 통과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 크고 위풍당당한 가나안의 왕들을 살륙하심을 인해 17절부터 22절까지는 큰 왕들을 치시고 위풍당당한 왕들을 살륙하신 다음 그 땅을 그분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여호와의 영원한 인자심을 인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합니다. 비천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사 그들의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출하심을 인해 여호와께서는 비천한 상태에 있는 그분의 백성을 기억하사 그들의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주변 이방인들에게 패배당하였으며 이 이방인들은 그들을 비천한 상태에 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을 기억하고 구출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에게 이로 인해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양식을 주심을 인해 25절은 여호와께서 모든 육체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에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인해 마지막으로 26절에서 시편 기자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합니다. 이 시편에는 어떤 중점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편을 쓰기 위해서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고 하나님의 권익을 관심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오직 그러한 사람만이 그러한 시편을 쓸 수 있습니다. 포로 되었을 때의 시온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잊지 않음. 시편 137편의 주제는 포로 되었을 때의 시온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림.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둠. 그들은 그 가운데 있는 버드나무에 그들의 수금을 걸어두었는데 이는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이 그들에게 노래를 청하고 그들을 괴롭힌 자들이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청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방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고 물음. 그들은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었고 그것을 그의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음을 봅니다.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에돔의 악을 기억하시고 그를 벌하실 것을 여호와께 구함.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에돔의 악을 기억하시고 그를 벌하실 것을 여호와께 구하였습니다. 이 간구는 선악의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저주함.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바벨론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바벨론을 저주하시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직접 저주했습니다. 그의 저주 또한 선악의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의 회복을 반대하는 자들에 관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거나 하나님께 그들을 벌하시라고 구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신약시대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대신 그들을 축복해야 한다고 말하며 또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자신과 그분의 회복과 그분의 진리를 옹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들은 율법시대에 있었으며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은 선악의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함. 시편 138편의 주제는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신 영광 안에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높이시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1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크신 영광 안에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높이시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여호와께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낮은 자를 살피시고 환난 중에 그를 소성케 하시며 그의 원수들에게서 그를 구원하심을 인하여. 6절에서 시편 기자는 비록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시지만 낮은 자를 살피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환난 중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의 원수들에게서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시편에 어떤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친근히 함에 관하여 뭔가 귀한 것을 계시합니다. 이 짧은 시편을 쓰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신성한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오직 이런 방식으로만 그는 그가 사랑하는 분에 대해 그처럼 친밀한 시편을 쓸 자격을 구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그분의 살피심과 시험하심을 구함. 시편 139편의 주제는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그분의 살피심과 시험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멀리서 그의 생각을 아시며 그의 모든 길을 통촉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심. 7절부터 12절까지에서 시편 기자는 나아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또한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신 것을 인해 감사함. 13절부터 18절까지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신 것을 인해 감사드렸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말한 후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선악의 원칙에 따라 사악한 자의 사악함을 미워하고 싫어함. 19절부터 22절까지는 시편 기자가 선악의 원칙에 따라 사악한 자의 사악함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함.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에서 그는 하나님께 그를 살피시고 시험하신 후에 그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였으므로 그런 친밀한 말을 쓸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시편들이 한데 묶여 배열된 목적이 그 시편들이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사람에 의해 쓰여졌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편들을 읽을 때에 나는 위로받으며 경건의 문제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이 시편들의 기자들처럼 나는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자신 안에 살고 행하는 사람이기를 갈망합니다.